EBS 라디오 고전 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마구마구 설레이는 금요일입니다. 참 이상한 게요. 금요일이 되면 뭐 주말에 딱히 별 계획 없는데도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아무 일 없이 금요일 밤을 보내게 되면은 괜히 막 심통이 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죠. 금요일이 나를 웃게 했다, 울게 했다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자랑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는 금요일에 어떤 약속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아무 약속 없는 남자 백운철입니다.
어머,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있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요. 네. 잘 안 생겨요, 이게. 이제는. 그래요? 다들 친구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다들 이제 가정을, 자기 가정을 꾸려서 총각인 저하고는 안 놀아줍니다.
어머. 총각 친구 아직 없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총각 친구 없어요.
네, 다 장가 갔어요. 뭐 애들도 둘 셋씩 다 데리고 있고 주말마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가야 되는데 미치겠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네. 난 네가 부러워 막 그러거든요.
부러워요?
아, 저는 부러워요.
저 가고 결혼, 싶어요?
네, 저는 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내랑 같이 주말마다 놀러 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짝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네, 참여 방법, 고전읽기 참여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고전읽기 참여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백운철 씨가 짝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카이사르 마지막 낭독이에요.
정말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면 금요일 밤은 늘 외로운데 어떡하죠?
자, 카이사르는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릴까요?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폼페이우스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이집트에 있다. 폼페이우스가 어디에 있든 나 카이사르가 세상 끝까지 쫓아가 주마. 기다려라, 폼페이우스.
파르살리아 결정과 폼페이우스의 패배가 내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폼페이우스의 함선은 아직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사를 모을 시간도 없이 카이사르는 그리스를 떠나 폼페이우스를 추격했다. 그가 아시아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에게 세금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는가 하면 여러 도시에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에페소스에서 신적인 영예를 얻은 뒤 이집트에 도착했다. 카이사르는 그곳에서 폼페이우스와 대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그의 도착은 너무 늦은 것이었다. 폼페이우스는 이미 3일 전에 살해당한 뒤였다.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임금의 궁정에 복무하던 어느 전직 로마군 장교에게 살해를 당했던 것이다. 부하가 카이사르에게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갖다 바치자 카이사르는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플루타르크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카이사르는 어깨를 떨며 수급을 보고 눈물지었다.
비록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을지라도 폼페이우스에 대한 카이사르의 마음은 애증 그 이상이었던 것이다. 카이사르는 이집트 왕에게 잡혀온 폼페이우스의 친구와 부하들을 모두 석방시켜 주었다. 이 무렵 이집트 왕실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의 여동생이자 공동 통치자인 클레오파트라가 극심한 대립을 벌이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나이 21세. 그녀는 치명적인 팜므파탈의 매력을 지닌 소유자로 단 10초 만에 남자들을 유혹해내는 절대절명의 미녀였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원조를 얻는데 자신의 매력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양탄자로 몸을 둘둘 말아 노예들에게 등에 지게 하여 카이사르가 머무는 왕궁을 찾았다. 카이사르는 웬 노예들이 커다란 양탄자를 등에 지고 오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여 물었다.
아니, 긴 말이도 아니고 들들 말이 김밥도 아니고 뭘 그리 꽁꽁 싸매서 들고 왔느냐?
그러자 노예들이 등에 지고 왔던 양탄자를 살며시 땅에 펼쳐놓는다. 양탄자가 통통통 부러지면서 드디어 숨어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짠 하고 나타났다. 기대를 앞서가는 검은 백머리, 당장이라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마력의 눈동자, 그리고 치명적인 S라인의 몸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한순간에 그녀의 포로가 된 카이사르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오, 나의 전부. 호호, 나의 운명. 당신을 위해서라면은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주겠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허튼 수작 부리지 말아요. 응? 이미 별은 당신의 눈동자에 가득한 거려. 너무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지경이에요.
아, 클레오파트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의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겠소?
어머, 그럼. 두근두근. 당신의 심장이 요동치고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에 완전히 정복당한 카이사르는 그녀의 오빠인 이집트 왕과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화해를 성립시켰다. 이 일로 왕실은 성대한 축하 잔치까지 벌였다. 카이사르는 그 뒤에도 클레오파트라의 곁에 머물며 궁전에서 환락을 누렸지만 그의 부족한 병력으로는 성을 지킬 수 없었기에 곧 난국에 직면했다. 이젠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인 아르시노에게까지 포함하여 왕좌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급해진 클레오파트라는 이번엔 눈물로 카이사르를 자극해 보는데.
카이사르님, 오빠와 동생이 저를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저와 함께 있으면 카이사르님도 위험해져요. 부디 절 버리시고 어서 이집트를 떠나세요.
클레오파트라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자 카이사르의 마음속에 소용돌이가 친다.
아니, 그게 무슨 끔찍한 말이오. 걱정 마시오, 클레오파트라. 내가 누구요? 당신의 전부, 당신의 운명, 카이사르가 아니오.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이집트를 안겨드리겠소. 나만 믿으시오.
카이사르는 로마로부터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왕국의 성벽 안에 갇혀 있다가 때때로 기습을 감행하여 전략 지점을 점령하려 했다. 드디어 구원병이 도착하자 성과 항구를 거의 진압할 수 있었다. 또한 이집트 왕의 군사를 격파하는 데도 성공했다. 클레오파트라의 오빠인 이집트 왕은 그 즉시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녀의 여동생 아르시노에는 사로잡혀 이탈리아로 이송됐다. 마침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 된 것이다.
거 보시오.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클레오파트라. 아니지. 이제는 여왕님이시지.
이게 다 카이사르 당신 덕분이에요. 내 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둘 사이에 자라고 있던 애정을 거리낌 없이 누리게 되자 향연과 축연이 이어지는 눈부시도록 화려한 배에서 나일강의 밀월 여행을 즐겼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서혜정 씨의 클레오파트라 아주 녹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는요, 이 카이사르 시작할 때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온갖 매력을 그냥 쫙 발산하면서 네. 카이사르를 한 번에 사로잡아버리네요.
이 첫눈에 반해버리게 만드는 그 매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글쎄 말이야. 네?
정말로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사람 눈을 확 사로잡는 미모를 과연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네. 제가 본 그 그림들에서는 네네. 옛날 그림이지만 네. 클레오파트라 막 이렇게 얼굴도 크고 네. 좀 이렇게 가슴 볼륨도 있고 엉덩이도 크고 막 그렇게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또 그런 형이 미인형이었대요.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보는 그 백머리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대의 미인이기 때문에 그림, 이집트 영화나 뭐 그런 거에 그런 식으로
변형되어 온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 그것도 맞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미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나라에 따라도 또 차이가 있고.
모나리자의 그 미소라고 그러는데 미소 맞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글쎄, 뭐 모나리자 보면 뭐 그렇게 뭐 아름답다는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눈썹도 없고.
가서 봐야 되나, 거기?
네.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나라를 떡하니 주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뭘 주지?
청취자분들이 반디로 어디 카이사르 같은 남자 없냐고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말들 되게 많으셨었어요.
근데 저도 찾고 싶어요. 자, 여기서 청취자 질문 드릴게요.
아, 예.
네. 은철 씨가 질문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알렉산드로스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카이사르를 읽었습니다.
네.
자, 이 두 영웅을 만났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카이사르랑 알렉산드로스랑 누가 더 마음에 드세요?
오늘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묻는
의견이지. 예, 예, 예. 그렇죠. 다 뭐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죠. 서혜정 씨는 혹시 어떠세요?
글쎄요. 알렉산드로스는 너무 일찍 죽어서.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끼시는지 의견 좀 올려주세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알렉산드로스 대 카이사르 누가 더 좋은지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그 문자를 보고 저희가 두 분 또는 세 분 추첨해서 푸짐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 만발한 생각 잘 부탁드립니다.
네, 로이킴입니다. 봄봄봄. 로이킴의 봄봄봄 들으셨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카이사르가 여자한테 빠져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될 텐데요.
여자한테 빠지면은 대부분 본분을 잃습니다, 남자는.
아, 그래요?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집중하잖아요. 딱 그 여자.
그렇구나.
멋있죠.
네,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 클레오파트라가 예뻐도 너무 예뻐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과연 카이사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낭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클레오파트라와의 한여름밤의 꿈같은 휴식도 잠시. 카이사르는 로마의 숙적 파르나케스와 대적해야 했다. 폰투스 왕인 파르나케스는 내전 뒤 소아시아의 혼란을 틈타 그 지방의 군주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클레오파트라, 임신한 당신을 두고 가자니 차마 발길이 떨어질 않아요. 하지만 나는 나의 조국 로마를 구하러 가야 해. 이런 나를 용서해 주겠소?
용서라뇨. 당치 않으세요. 어서 가셔서 로마인답게 용맹이 쌓아주세요. 저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와 함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겠어요. 부디 몸조심하세요, 카이사르. 기원전 47년 8월 카이사르는 곧 3개 군단을 이끌고 젤라 근처에서 일대 결전을 벌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쉽게 파르나케스 군이 무너졌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과거 폼페이우스가 이런 형편없는 적들과 오랫동안 싸워거둔 승리를 조롱했다.
뭐야 이거? 전투가 너무 싱겁게 끝났잖아. 아니 폼페이우스는 고작 이런 조무래기들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야? 역시 폼페이우스는 나의 적수가 아니었어.
그리고 카이사르는 로마에 있는 친구 마티우스에게 이 전쟁을 알리기 위해 짧게 세 마디를 적어보냈다.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정복했노라.
그 뒤 카이사르는 이탈리아로 건너와 로마로 돌아왔다. 그가 두 번째로 1인 집정관에 당선된 해의 일이었다. 한편 새로운 일이 카이사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적이 아프리카에서 집결해 있었던 것이다. 아프라니우스, 라비에누스, 스키피오, 게다가 누구보다 두려운 카토 일당은 3만 5천의 보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 남아있는 폼페이우스 팔을 모조리 쓸어버리지 않으면 내전은 종식될 수가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굴복시켜야 돼.
기원전 47년 말, 아프리카에 상륙한 카이사르군은 적군과 작은 전투를 벌이며 남은 폼페이우스파의 일원을 쫓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였던 스키피오가 타프수스 마을로 통하는 좁은 지역 중 한 곳에 매복하여 카이사르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예리하게 반격했기 때문에 이 좁은 곳에서 적군들은 작전을 전개하지도 철수하지도 못한 채 약 1만 명이나 떼죽음을 당했다. 결국 폼페이우스파의 주력이었던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때 라비에누스는 폼페이우스의 아들들과 에스파냐로 달아났지만 스키피오는 도망치던 중 목숨을 잃었고 아프라니우스는 붙잡혀 사형에 처해졌다. 한편 카토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우티카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카토를 사로잡으려고 우티카로 갔을 때 그는 이미 자살한 뒤였다. 카이사르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말했다.
카토, 당신이 내게 생명을 맡기기 원치 않은 것처럼 나도 당신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
폼페이우스파의 전멸은 내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치 운명의 여신이 카이사르의 진로를 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듯했다.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민중에게 자신의 승리를 자랑했으며 로마는 그에게 열광했다.
내전은 끝났다. 그리고 나 카이사르가 해마다 우리 로마에게 곡물과 기름을 갖다 바칠 수없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왔다.
위대한 카이사르님, 만세!
원로는 카이사르에게 전무후무한 영예를 안겨주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네 차례 개선식이 거행됐다. 첫 번째, 갈리아의 승리. 두 번째, 이집트의 승리. 세 번째, 폰투스의 승리. 네 번째, 아프리카에서 거둔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 첫 번째 개선식에서는 베르겐토릭스가 카이사르의 전차 뒤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나와 즉시 처형당했다. 클레오파트라는 두 번째 개선식에 초대되어 쇠사슬에 묶인 여동생 아르시노에를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개선식이 모두 끝나자 카이사르는 병사들의 공적을 따져서 후한 상을 주고 시민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원로는 카이사르를 10년 임기의 독재관에 임명하고 모든 요직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그의 인격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표명했다. 독재관에 오른 카이사르는 귀족과 평민의 힘을 평등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개혁법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역법을 개정하여 1년 355일을 365일로 정하고 4년마다 윤년을 두었다. 네, 폼페이우스파의 전멸로 로마의 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유. 그리고 카이사르는 10년 임기의 독재관이 됐습니다. 아,
그 삼두 정치의 끝이 그러니까 마감이 됐네요. 삼두 정치.
네. 아. 이 윤년 이때 나온 건가?
그렇구나. 355일에서 365일.
네.
그렇구나.
이번 낭독에서 카이사르의 명언이 또 나왔어요.
네. 이거 만약에 서혜정 씨가 읽으셨으면 네. 어떻게 읽으셨을지 저 사실은 좀 궁금해요.
그래요?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뭐 전 여자니까.
그래도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정복했노라. 뭐 여자니까 아, 아니요, 뭐 한계가 좋은데? 있죠.
그냥 이겼어 하는 것보다도 네. 뭐 여자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되게 좋으세요.
그 카이사르가 정치가 적 기질이 타고난 것 같아요. 네. 말을 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뭐 이런 말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거 정복했노라도 네. 이겼어 이거 한마디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다 보면서 연습했을 거예요 그죠? 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에 아니면 편지 쓰면서도
그랬을까?
왔노라
일기 쓰면서 네. 창작해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던져야 민중들에게 네. 확 꽂힐까를 되게 고민했을 것 같은
이 카이사르가 말을 잘해서인지 글도 아주 잘 썼대요 아, 그래서 그, 카이사르가 네. 직접 쓴 책도 있잖아요
카이사르가 직접 쓴 책, 네. 갈리아 내전기, 갈리아 전쟁기와 네. 내전기 네. 두 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선 그 시대 최고의 웅변가이자 철학자 네. 퀴케로도 네. 그렇게 극찬을 했다는데 사실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퀴케로는 극찬을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퀴케로가 아니라서 아직 안 읽었는데 한번 네. 읽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노래 들으면서 또 다음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어쩌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들으셨어요. 생방송 EBS 고전 읽기 플루타르크 영웅전 중에서 카이사르 편을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디 게시판 네. 문자 막 계속 의견 올려주시는데 혹시 보시던 거 있으세요?
문자요.
네네네.
8557님. 네네. 전 설거지 잘해주는 다정한 저희 남편이 좋아요. 카이사르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아, 되게 현실적인 답을 올려주셨네요. 저희는 알렉산드로스랑 카이사르랑 둘 중에서 누가 더 좋아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둘 중에서 아. 남편 포함 아닙니다
예, 두 분 중에 한 분 잘 뽑아주세요
네.
사실 반대 게시판에도 저희 신랑이 더 좋아요 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 저 배 아파서 별로 이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도 소개해 주셔야죠 어머
최기인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 저희 신랑이 더 좋아요. 크크크 해주셨어요.
네. 여자는요. 자기 네. 남편이 최고예요. 자기 남편 좋은데 그 외에 뭐 다른 남자가 뭐 누가 더 좋으냐 그러면 뭐 그거 저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영화를 보면은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 정말 멋있다고 내 오른쪽을 봤더니 웬 오징어가 팝콘 먹고 있었다고. 여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 순간만. 네, 자 내전이 끝난 로마는 이제 완전히 카이사르의 손에 들어온 걸까요? 계속해서 낭독 이어집니다. 독재관으로 임명된 카이사르는 이제 공화제를 해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이처럼 카이사르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자 그가 왕위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카이사르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공작을 꾸미던 사람들이 로마는 왕의 통치를 받아야만 더 큰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며 떠버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바에서 로마로 돌아오는 카이사르를 왕이라고 떠받들며 맞아들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불만스러워하리라는 것을 짐작한 카이사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아니. 내 이름은 카이사르지. 난 왕이 아니오.
이 능청스런 대답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그러자 카이사르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는 그 앞을 지나가 버렸다. 또 언젠가는 카이사르가 공회당에 있었을 때 일이다. 그는 연단에 앉아 있었는데 두 집정관과 법무관을 비롯하여 모든 원로원 의원들이 차례로 그의 앞을 지나갔지만 카이사르는 보통 사람을 대하듯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참나,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허, 치. 저들은 필요 이상으로 명예가 너무 커. 로마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다고 저리도 뻔뻔스럽게 대접을 바라고 다니는 거야? 난 몇 번이나 로마를 위해 목숨을 내던졌거늘 저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건 매우 불공평한 거야. 어? 저들의 명예를 줄여야 돼. 그렇지. 그게 옳은 방법이지.
이 일은 원로원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다. 가이사르의 태도는 원로원은 물론 나라 자체를 모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나서 몹시 불쾌한 표정으로 나가버렸다.
가이사르가 드디어 야심을 드러내는구나. 로마에 다시 불운이 닥쳐오겠어.
가이사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가버리자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에 걸려했다. 급기야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내 말을 좀 들어줘요! 이보시오! 내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는 내가 간질병 때문이었단 말이오. 내가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면서 나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고. 절대로 내가 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어? 내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니 정 못 믿겠다면은 이 자리에서 날 죽여도 좋아요. 아니 날 죽여주시오. 그토록 큰 실수를 저지른 나는 죽어서 마땅하니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했다. 그때 카이사르는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려 했지만 자신에게 아부를 일삼던 발부스가 말리는 바람에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때 발부스는 카이사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카이사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명예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일은 로마 시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왕을 탐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군거렸다.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이행한 로마 국민들은 왕정이라는 말에 매우 민감했기에 카이사르에 대한 적대감도 나날이 커져갔다.
이야, 카이사르가 귀엽고 왕이 되려나 본데.
아, 역시. 아,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말을 그냥 순식간에 바꾸는 거 하면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줄도 모르지. 로마의 내전을 일으킨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로마를 차지하려는 거야. 이거 위장전입이야, 위장전입. 절대 안 되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될 일이야.
아, 그럼 안 되고 말고. 아, 로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혀? 응? 카이사르를 막아야 혀.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카이사르가 스스로 왕위를 원하고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적에게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게 중요했다. 그리고 독재관으로 나아가는 그의 길을 막으려면 단 한 가지 방법, 그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음모의 중심인물은 카시우스였다.
카이사르의 독재를 막아야 해. 감히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왕자리를 넘봐. 카이사르, 네 놈의 그 건방짐이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겠어. 로마가 너를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카시우스는 가장 먼저 품성이 곧은 교양인이자 이상주의자로 당시에 민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브루투스를 음모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브루투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왕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독재는 막아야 해요. 로마 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당신이 가장 먼저 이 일에 나서주세요.
브루투스는 카시우스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도 카이사르가 파르살리아 전투에서 자신을 살려준 일 때문에 감히 그를 몰아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아직은 때가 아닌 듯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시지요.
이런 음모는 카이사르의 귀에도 곧 들어갔다. 이 일에 브루투스가 가담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가이사르는 못 들은 채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했다.
브루투스가? 브루투스가 그럴 리가 없어. 브루투스는 내 몸과도 같은 사람이야.
가이사르는 브루투스가 은혜를 저버리고 비열한 짓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 한편 카시우스는 브루투스를 음모에 끌어들이려고 계속하여 그를 설득했다. 카시우스는 밤에 아무도 없는 법정으로 가서 브루투스의 책상에 이런 쪽지를 적어두었다.
브루투스, 그대는 아직도 잠만 자고 있군요. 그대가 정말 브루투스요?
이런 일들로 브루투스의 마음이 흔들리자 카시우스는 더욱 그를 부추겼다.
브루투스, 로마를 위해서 이제 그만 결단을 내리세요.
브루투스에게도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브루투스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카이사르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민중들과 로마를 위해서요. 오늘의 나의 선택은 반드시 로마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야 카이사르가 나를 용서할 것이오.
카시우스는 브루투스를 포함하여 약 60명의 동지를 끌어모았다. 암살 날짜는 3월 15일로 결정됐다. 그들은 각자 단검을 숨기고 원로원 회의장에 모이기로 했다. 언젠가 카이사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잡은 일이 있었는데 기묘하게도 심장이 없었다. 이를 보고 카이사르의 곁에 있던 점쟁이가 그에게 경고했다.
심장도 없는 짐승이 살아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몹시 불길한 징조입니다. 3월 15일. 이 날을 조심하십시오. 무서운 일이 닥칠 겁니다.
3월 14일. 카이사르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 저녁을 먹었는데 여느 때처럼 식탁에 앉아서 몇 장의 사료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얘기 도중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하는 화제로 넘어갔다. 카이사르는 무엇에 홀린 듯 이렇게 말했다.
어? 뭐라고? 어, 그래.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하여 기원전 44년 3월 15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네, 카이사르의 암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월 15일. 어, 섬뜩하네요. 불길한 징조의 일도 벌어지고 있고요. 네, 목숨을 구해준 브루투스마저 카이사르를 배신하고요. 네. 카이사르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브루투스의 마지막 말이 네.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까 이제 서혜정 씨가 읽어주신 건데 저는 네. 이게 너무 딱 왔어요. 이 모든 건 오직 민중들과 로마를 위해서다. 오늘의 나의 선택은 반드시 로마의 영원한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 네. 그래야 카이사르가 날 용서할 것이다.
그렇지.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카이사르를 생각하는 브루투스 마음이 너무 이렇게 확 오거든요.
그래요. 그 사명? 어, 네. 그거 아니면은 죽일 수가 없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인데.
도대체 그런 마음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들으면서 야, 이거 죽일 수 있다고?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네. 여기가 지금 그 원로원이거나 왕정이라면은 네. 그 얘기를 듣는 나도 옆에서 그 살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저는 심장 떨려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좀 진정을 하자고요.
네.
넬리 포타도가 피처링했고요. 제임스 모리슨입니다. Broken Strings. 제임스 모리슨의 Broken Strings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 분을 뽑아야 되죠?
너무 재치 있는 질문 대답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러나 저희는 뽑았습니다. 자, 문자 7629님 카이사르 한 표 던집니다. 카이사르한테 던지셨네요.
네.
일에 있어서도 열정과 용기가 넘치는 게 멋진 남자네요. 완전 남자다운 스타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반디의 박창영 씨는요. 저는 알렉산드로스가 더 좋아요. 우선 알파벳 A로 시작하는 이름이라 A학점 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하셨습니다.
네. 자, 이 두 분 축하드리고요. 저희 고전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운명의 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새벽 카이사르는 아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창과 문이 활짝 열렸다. 이 소리에 놀라 깨보니 방 안에 밝은 달빛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아내 칼푸르니나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보였다. 칼푸르니나는 잠꼬대처럼 무어라고 신음하고 있었다.
여보, 여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그녀는 남편의 시체를 안고 우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날이 밝자 칼푸르니나는 카이사르에게 애원했다.
아무래도 지난밤 꿈이 너무 불길해요. 원로원 회의를 미루시고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카이사르도 아내의 말을 듣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재관들에게 제사를 올려 징조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얼마 뒤에 재관들이 불길한 징조가 나왔다고 보고하자 카이사르는 회의를 연기하기 위해 원로원에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그때 데키무스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카이사르를 찾아왔다. 그는 카이사르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카이사르의 제2상속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데키무스 브루투스 역시 카이사르의 암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
브루투스, 자네 왔는가? 아, 마침 내가 원로원에 사람을 보내려던 참인데 잘 됐구려. 오늘은 내가 마음이 영 불편해서 원로원 회의에 참석을 못할 것 같네. 자네가 어떻게 이 말을 좀 전해주시게.
아니,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아, 지난밤 아내의 꿈이 영 불길해서 재관들에게 제사를 올리라 했더니 불길한 징조가 나왔네. 나 역시 요즘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 찝찝해하고 있었던 터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영 내키지를 않아.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만일 카이사르가 이날을 무사히 넘긴다면 자신들의 암살 음모가 탄로날까 봐 걱정스러워졌다. 그래서 그는 속내를 숨긴 채 점술가의 점괘를 비웃으면서 카이사르에게 말했다.
원로원 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카이사르님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모든 땅에서 카이사르님을 왕으로 선포하여 이탈리아의 모든 땅과 바다에서 왕관을 쓸 수 있도록 결의하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해산하고 나중에 다시 모이라고 한다면 카이사르님을 미워하는 무리들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카이사르님의 측근들이 이것은 독재가 아니다, 압제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변명해봤자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만일 오늘이 정말 불길한 날이고 그래서 원로원 회의를 꼭 연기하겠다면 직접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카이사르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를 위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코니도스 사람이며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르테미도루스는 브루투스 무리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카이사르에게 전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서류를 받으면 앞에 있는 시종들에게 맡기는 버릇이 있었으므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종이를 주며 이렇게 외쳤다.
카이사르님, 장군의 신상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으니 지금 바로 읽으십시오!
카이사르는 이 말을 듣고 종이를 펴서 읽으려고 했다. 그러나 밀려오는 군중 때문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종이를 꼭 쥐고 원로원까지 갔다. 카이사르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그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그러자 카시우스의 음모에 가담한 몇몇 사람들이 카이사르 주위를 빙 둘러섰다. 이윽고 카이사르가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자 무리 중 하나가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며 말했다.
저는 딜리우스 김베르입니다. 지난날 과오로 로마에서 추방됐던 저의 형제들을 그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베르는 추방당한 그의 형제를 다시 불러들이도록 간청하는 척했다. 그러자 음모자들도 하나같이 김벨의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다. 카이사르는 갑작스런 이들의 행동에 몹시 불쾌했다.
자, 조용히들 하시오. 오늘은 그런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소. 정식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거늘. 이 아실만한 분들이 왜 억지를 부리시는 게요? 오늘따라 참으로 이상들 하십니다.
카이사르가 노골적으로 원로원들에게 비난을 퍼붓자 딜리우스가 갑자기 카이사르의 겉옷을 잡아당겼다. 이것은 행동 개시를 알리는 신호였다. 딜리우스의 신호가 있자 다음 순간 카스카가 맨 먼저 칼을 뽑아들고 카이사르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그러나 그는 침착함을 잃었던 탓인지 별로 강하게 내리치지 못했다. 카이사르는 몸을 휙 돌리며 그 칼을 움켜쥐었다.
비겁한 놈, 이게 무슨 짓이야?
카이사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카스카는 자신의 형을 불렀다.
형님, 도와주세요!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뜻밖의 사태에 놀라서 꼼짝도 못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카이사르를 돕지도 못한 채 넋을 잃었다. 마침내 음모자들이 모두 칼을 뽑아들었다. 카이사르는 이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였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도 칼이 자신의 눈과 얼굴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포위된 짐승처럼 이미 적의 손 안에 갇혀버린 것이었다. 먼저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허벅지를 찔렀다. 카이사르는 이리저리 공격을 피하다가 브루투스까지 칼을 들자 옷을 끌어올려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나지막이 신음했다.
브루투스, 너마저.
카이사르는 결국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수없이 칼에 찔려 폼페이우스의 동상 발치에 쓰러졌다. 이 조각상은 곧 피로 물들었으며 마치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발밑에 쓰러져서 꿈틀거리는 정적에 대한 복수를 총지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 나이 56세 때의 일이다.
아, 결국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마네요. 5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아직 로마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참 안타깝네요.
그 종이만 봤었어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죠, 뭐.
네.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은.
그러게요.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장군 카이사르의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운이 참 많이 남는데 운철 씨는 어떠세요?
암살만 아니었다면 하는 그런 기분은 있죠.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했었을 때와
네.
루비콘 강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언제 한번 무대에서 이런 대사를 쳐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멋있다. 운철 씨가 카이사르 역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조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했던 명언이 하나 더 있군요.
뭐였죠?
내 안에 너 있다.
아, 내 안에 너 있다. 클레오파트라.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거전 구운몽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운철 씨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서혜정 씨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어요. 이제 봄에 피어나야 할 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핀 듯해요. 제비꽃, 또 민들레 같은 들꽃까지도 모두 피어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끝곡은 브라이언 아담스입니다. Summer of 69 들으시고요.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